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다음 달 러시아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틸러슨 장관이 다음 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 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하고 이어 다음 달 말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 때문에 취임 뒤 처음으로 다음 달 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의에는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국무장관이 나토 회의에 불참하고 모스크바를 방문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안보에 의존하는 작은 나라들에게 강대국을 우선시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자주 칭찬해왔으며 틸러슨 장관은 에너지 기업 대표 시절 수년간 러시아 정부와 협력해왔습니다. 제임스 코미 미국 연방수사국 FBI 국장은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 전에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대통령 후보 측을 도청했다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코미 국장은 어제 하원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자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코미 국장은 또 러시아의 선거 개입 의혹에 관한 조사는 법무부로부터 트럼프 대통령 선거운동 본부 인사들과 러시아 정부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코미 국장의 이 같은 발언에도 불구하고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도청 의혹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이완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이라고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말했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은 오늘 조잉에 위치한 해군기지를 방문해 잠수함 건조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을 지켜보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차이 총통은 효과적이고 다층적인 억지력의 전략적 개념에 따라 수중 전투 능력은 타이완 국방력 강화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이완 해군은 현재 두 척의 전투용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1980년대 네덜란드에서 구입한 것으로 이로 인해 중국과 네덜란드는 큰 외교적 균열이 생겼습니다. 중국은 이후 타이완이 외국에서 잠수함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다음 달 29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모일 예정입니다. 영국 정부는 어제 오는 29일 유럽연합의 탈퇴 통지서를 공식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의장은 영국 정부의 발표를 고려해 탈퇴 회담의 지침을 정할 수 있도록 다음 달 29일 정상회의를 소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투스크 의장은 또 개인적으로는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를 선택하지 않기를 바랐지만 다수의 영국 유권자들이 이를 원했다며 이제 고통을 최소화하면서 영국과 결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항공편을 이용해 미국으로 여행하는 승객들은 앞으로 랩탑 컴퓨터 등 일부 전자기기들을 기내에 반입할 수 없게 됩니다. 요르단 항공과 사우디아라비아 관영 언론은 이 같은 내용의 금지 조치가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요르단 항공은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미국 측의 요청에 따라 미국으로 향하는 승객들은 일부 전자기기를 기내에 갖고 탑승할 수 없다며 캐나다를 경유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반군들이 오늘 수도 다마스쿠스 도심으로 향하는 주요 교차로를 공격했습니다. 시리아 관영 언론은 반군들이 다마스쿠스 동북부 조바르 지구에 재진입했으며 정부군이 반군 진지에 폭격을 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요 반군단체 대변인은 로이터통신에 현지 시간으로 새벽 5시쯤 새로운 공격을 감행했다며 이로써 전날 철수했던 지점들을 모두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군은 이에 대해 아직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3월 21일 화요일 B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신형 고출력 로켓 엔진 시험을 규탄하며 중국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I think we continue to be concerned with North Korea's activity. That's why not only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인 미한 연합 훈련에는 핵 추진 항공모함과 최신 스텔스 전투기 등 미군의 전략 자산들이 대거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인은 미국인이나 한국인에 비해 수명이 약 10년 정도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양은 내일 오전에는 맑다가 오후에는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은 12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0.5에서 2m, 서해북부는 0.5에서 1m 사이가 예상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신형 고출력 로켓 엔진 시험을 규탄하면서 중국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보여주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인데요.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9일 북한이 공개한 신형 고출력 로켓 엔진 시험과 관련해 미국은 북한의 활동에 대해 계속해서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미국은 일본과 한국 관료들과 계속 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이 북한 문제에 개입해서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하도록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we continue to be concerned with North Korea's activity. That's why not only have we continued to have conversations with
스파이스 대변인은 렉스 틸러슨 장관이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북한의 로켓 엔진 시험 문제에 대해 논의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온 틸러슨 장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문 성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틸러슨 장관의 이번 아시아 순방과 관련해 전략적 인내 정책이 끝났다는 매우 분명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장관은 중국이 북한에 다양한 대북 압력을 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무부도 북한의 로켓 엔진 연소 시험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BOA에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 기술을 진보시키는 어떠한 시도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은 금지된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에 대응하려는 국제사회의 결의를 더욱 강화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때문에 모든 나라가 가용한 채널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해 추가 도발이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북한과 그 조력자들에게 분명히 하기를 당부한다고 이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불법 활동에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들을 모든 나라들이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적 행동과 선동적 수사를 자제하고 국제 의무와 약속 준수와 함께 진지한 대화로 돌아오는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공약이 변함없이 철통 같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국무부는 미국이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미국과 동맹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고 계속해서 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가용한 모든 역량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 당국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공언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ICBM의 핵심 기술인 재진입 기술을 북한이 확보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최근 실시한 신형 로켓 엔진 시험으로 사실상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1단 추진체 기술을 거의 확보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지난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발사장에서 엔진 연소 시험을 실시했으며 이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 보도 내용입니다.
사용의 대출력발동기 지상분출 시험이 성과적으로 진행된 데 대하여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을 얼싸안아주시고 몸소 등에 오보도 주시며
한국 정부 당국자는 20일 북한이 이제 미사일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신형 로켓 엔진 연소 시험을 통해 ICBM의 1단 추진체를 확보함에 따라 ICBM 개발에 반드시 필요한 대기권 재진입 능력을 갖추는 데 국력을 쏟아부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ICBM급 미사일을 만들기 위해선 추진체 기술과 단 분리 기술, 그리고 재진입체 제작 기술이 확보돼야 합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시험은 ICBM 1단 추진체 실험으로 엔진 추진력과 결합 형태, 보조 엔진 등으로 추력이 향상되는 등 기술적 진보를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대기권 밖으로 나간 ICBM의 탄두를 목표 대상이 있는 대기권 안으로 재진입시키는 기술의 확보입니다. 재진입 기술은 대기권을 벗어난 ICBM의 탄두부가 표적을 향해 떨어지며 다시 대기권에 들어갈 때 발생하는 엄청난 열과 압력을 견디는 게 핵심입니다. 사거리 1만 킬로미터가 넘는 ICBM급 장거리 미사일의 경우 재진입 시 속도는 마하 24, 탄두부 온도는 섭씨 6천에서 8천도까지 올라갑니다. 이 과정에서 탄두부가 고체나 액체, 기체도 아닌 플라즈마 상태, 즉 제4의 물질이 돼 순식간에 표면이 깎여나가는 상마 현상이 발생합니다.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선임연구위원은 최대 8,000도까지 열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남아날 수 있는 재료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탄두가 불에 타요. 웬만한 재질들은. 그러니까 재진입할 때 이제 그 안에 있는 탄두가 안전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외부에다가 그 열을 차단하거나 아니면은 스스로 타면서 열을 뺏어가거나 그러면서 그 제한된 시간, 통과 시간 내에 안에 있는 탄두를 잘 보호하는 그런 재진입 기술이 있어요.
북한은 지난해 3월 대기권 재진입 환경 모의 시험에 성공했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군 당국은 당시 실험 환경을 섭씨 1500도에서 1600도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춘근 연구위원은 노동이나 스커드와 같은 단거리 미사일의 경우 탄두가 높이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는 속도도 느린 만큼 발열 정도가 크지 않아 쉽게 극복이 되지만 ICBM급의 경우 관련 기술을 확보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이번 엔진 시험은 사거리가 5,000km 정도인 엔진 하나를 시험한 것에 불과하다며 사거리 1만 킬로미터 이상의 ICBM을 위해선 엔진 2개 이상을 묶어 실시하는 시험도 진행돼야 하는 만큼 제대로 된 ICBM이 나오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이춘근 연구위원은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하원 군사위원회 준비태세 소위원회의 조 윌슨 위원장은 미국이 한반도에 사드 외에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 소속 조 윌슨 하원의원은 20일 한반도에 대한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제공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윌슨 의원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허튼 연구소에서 북한 위협에 대응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미국은 한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very and any missile defense system should be employed for the benefit of the people of South Korea, for the benefit of
윌슨 의원은 한국과 일본, 영내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미사일 방어 체계가 다 동원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중복이 도움이 된다며 이스라엘의 경우 에로 미사일 방어 체계와 데이비드 슬링, 아이언돔 등을 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에로는 장거리 미사일 방어 체계, 데이비드 슬링은 중거리 미사일 방어 체계, 아이언돔은 단거리 로켓포 방어체계입니다. 윌슨 의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미사일 방어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힘을 통한 평화 전략과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대북 정책은 선의의 무시 전략이며 북한의 미사일 개발 진척을 조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Dictatorship in Pyongyang needs to understand that we have a new president Donald Trump who takes seriously the threat to the
윌슨 의원은 평양의 독재자는 미국의 신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인에 대한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윌슨 의원은 지난달 하원에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조속한 한국 배치를 촉구하는 한편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상호 운용 가능한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제공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의안은 20일 현재 민주공화의원 111명이 서명했습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허튼 연구소의 아서 허먼 선임 연구원도 사드가 중요하고 핵심적인 미사일 방어체계이지만 하나의 기제로 모든 상황에 모든 위협에 대응할 수 없다며 상승 단계 요격 체계를 한반도에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asically left the launching pad to put it in layman's terms. And we've been able to do that using conventional anti-missile missiles, hypervelocity missiles.
허먼 연구원은 상승 단계 요격 체제가 무인 비행체를 북한 외곽 5만 피트 상공에 띄워서 북한 미사일이 발사대를 떠나는 순간 요격하는 체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우 북한 영토 위에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북한만 겨냥한 방어체계여서 중국도 배치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허튼 연구소의 레베카 하인리히 연구원은 미 본토를 방어하는 지상배치 미사일 방어체계 관련 예산이 오바마 행정부 때 대거 삭감된 사실을 지적하며 북한의 미사일 개발 궤적을 감안하면 요격 미사일을 44기로 늘린다는 현재 계획도 충분하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일본과 러시아가 어제 도쿄에서 외교 국방장관 회담, 이른바 2+2 회담을 갖고 국제 문제와 양자 간 현안들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두 나라는 이날 회담에서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회담 뒤 기자들에게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해 매우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북한에 대해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북한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데 일본과 견해를 같이 했다며 하지만 안보리의 제재는 징벌의 수단이 아니라 정치 협상을 다시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자극제로 간주돼야 한다는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배치하는 미사일 방어 체제와 관련해 심각한 위험에 대해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 같은 방어 체제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면 전적으로 지나친 대응이며 영내에 대한 과도한 무기 공급이라는 러시아의 평가를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군과 한국군이 키 리졸브 합동 군사 연습을 한반도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훈련에는 핵 추진 항공모함과 최신 스텔스 전투기 등 미군의 전략 자산들이 대거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군과 한국군은 올해 연합훈련에서 북한의 공격 징후가 뚜렷할 경우 핵미사일 기지와 북한 수뇌부를 모두 타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어 훈련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두 나라가 지난 2015년 북한 정권의 무력 공격에 대응한 기존의 작전 계획을 작게 501호로 대체한 데 따른 겁니다.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미 7함대 조셉 어코인 사령관은 지난달 한 토론회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기술과 파트너십, 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훈련에 투입되는 주요 무기 체계들을 소개했습니다.
Technology. Our partnerships and training and technology really Seventh Fleet is
최근에 주일 미군에 배치한 최신의 조기 경보기 E-2D 호크아이와 F-35B 스텔스 전투기, FA-18 슈퍼 호넷 전투기 편대,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해 성능을 개선한 요격 미사일을 장착한 최신 이지스 구축함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다양한 훈련에 투입된다는 설명입니다. 조기 경보기인 E-2D 호크아이는 적의 전투기와 크루즈 미사일을 360도에서 빠르게 탐지해 현대 해군 전투의 게임 체인저, 즉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첨단 경보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해군은 올해 초 사상 처음으로 E-2D 호크아이 5대를 일본 이와쿠니 해병대 항공기지에 배치했습니다. 미 해군 관계자들은 이 조기 경보기를 니미츠급 항공모함인 칼빈슨호에서 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최근 주일미군에 배치된 최신의 F-35B 스텔스 전투기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 강습 상륙함에서 바로 출동해 순식간에 레이더망을 뚫고 적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미군은 정밀 유도폭탄인 합동직격탄과 레이더기지 파괴용 정밀 유도 활강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F-35B를 이번 훈련에 투입해서 공대지 정밀타격 훈련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F-18 슈퍼호넷 전투기와 E-2D 호크아이 등 80대의 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는 니미츠급 항공모함 칼빈슨 호는 이번 훈련에서 가장 주목받는 미 전략 자산입니다. 칼빈슨 호는 배수량 10만 톤, 길이 333m에 승조원이 3천여 명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항공모함입니다.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이 항공모함은 웬만한 중소형 국가의 군사력을 능가할 정도로 막강하며 다양한 작전 능력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조셉 어코인 7함대 사령관은 지난 한 해 동안 서태평양 지역에서 연합훈련을 100회 이상 실시했고 한국군과는 키 리졸브와 을지 프리덤 가디언 등 대규모 훈련을 비롯해 다양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e're ready to deter any aggression. And
이런 훈련은 북한 정권에 미군과 한국군이 어떤 침략도 억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설명입니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도 이순진 한국 합참의장과 칼빈슨 호에 올라 칼빈슨 호의 존재는 한미 동맹이 한반도와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상호 운용성, 핵심 역량을 어떻게 계속 강화하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은 최근 실시한 새 고출력 로켓 엔진 시험을 계기로 이른바 개발 창조형 공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에 맞서서 북한 당국이 내세우고 있는 자강력 제일주의 차원의 새로운 구호라는 관측인데요.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8일 실시한 신형 고출력 로켓 엔진 시험을 계기로 북한의 로켓 공업이 이른바 개발 창조형 공업으로 확고히 전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번 로켓 엔진 시험이 다른 나라 기술에 대한 의존을 벗고 개발 창조형 공업으로 바뀐 주체적인 로켓 공업의 탄생을 선포한 대사변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개발 창조형이라는 말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3월 북한의 대표적인 미사일 생산 기지인 태성 기계 공장을 시찰하면서 공장 생산과 공정을 견본 모방형이 아니라 개발 창조형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시하면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지난해 5월 7차 노동당 대회에서 한 사업 총화 보고 연설에서는 일반 공장과 기업소들이 개발 창조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박사는 이번 로켓 엔진이 북한이 지난해 9월 정지위성 운반 로켓용이라며 80톤 추력을 갖고 있다고 밝힌 엔진과 비슷하다며 만일 사실이라면 북한의 엔진 기술이 자체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엔진 시스템을 보면 대부분 그 소련 거를 도입하거나 이제 이런 파키스탄 이런 쪽하고 협력을 얻어가지고 약간 개조한 거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80톤 추력 엔진 같은 경우에는 선례가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이걸 스스로 개발 창조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더구나 그런 국제적인 고립에도 불구하고 뭐 만들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처럼 국력을 집중시켜 핵과 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습득한 과학기술을 경제 전반으로 퍼뜨리기 위해 개발 창조형 공업이라는 구호를 내세워 주민들을 독려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탈북민 출신으로 정보통신 전문가인 NK지식인연대 김은광 대표는 북한 당국이 국방 분야의 과학기술을 민수용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인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였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이 심화되고 있던 당시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의 기반이 되는 컴퓨터 수치제어 CNC 개발에 총력을 기울였고 일정한 성과도 냈다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를 경제 전반에 확산시킴으로써 경제 회생의 돌파구로 삼고자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개발 창조형 공업이라는 말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김정은 시대에 맞게 만들어진 구호로 평가했습니다.
더더욱이 이제 국제사회 제재가 그 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강력이라고 하는 것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고요. 그 자강력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슬로건을 실현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결국은 지금 이 CNCR을 필두로 하는 어떤 과학기술 중시 정책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김 대표는 그러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북한이 꿈꾸는 산업혁명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말레이시아를 통해서 북한이 로켓을 만들고 핵실험 만드는 뭐 이 컴퓨터 장치 그다음에 이 집적으로가 다 들어왔습니다. 그 창구가 막히고 더더욱 국제 금융 거래에서도 퇴출되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들이 아무리 의욕을 가지고 CNCR에 접어든다고 하더라도 필수 요소가 제공되지 못하면 결국은 난간에 부닥칠 수밖에 없고요.
한편 김 대표는 최근 한국의 다른 학자들과 핵과 미사일 개발의 기반인 CNC를 전 산업에 확산시키는 북한식 4차 산업혁명을 심층적으로 다룬 책 4차 산업혁명과 북한을 발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인은 미국인이나 한국인에 비해 수명이 약 10년 정도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력 등 여러 지표에서도 북한은 미국과 한국에 크게 뒤처졌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인의 기대 수명은 70.4세로 파악된다고 미 중앙정보국 CIA가 최근 갱신한 세계 현황 자료에서 밝혔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이 같은 기대 수명은 전 세계 157위 수준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기대 수명이 79.8세로 북한보다 약 10년 높았고 한국은 82.4세로 북한과 약 12년 차이가 났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기대 수명에서 각각 전 세계 42위와 12위를 차지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기대 수명이 가장 높은 나라는 89.5세의 모나코였으며 싱가포르와 일본이 85세로 공동 2위였습니다. 이어 마카오와 산마리노, 아이슬란드, 홍콩 순이었습니다. 북한의 인구는 지난해 7월을 기준으로 전 세계 51위인 2,511만 명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북한은 25세에서 54세 사이가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4.22%로 가장 높았고, 이어 0에서 14세, 15에서 24세, 65세 이상 순이었습니다. 한국은 인구 5,092만 명으로 전 세계에서 28번째로 많았고, 북한과 마찬가지로 25에서 54세가 가장 많았지만, 2위와 3위를 차지하는 연령대가 각각 55에서 64세와 65세 이상으로 나타나 고령화 비중이 북한보다 높았습니다. 북한은 경제력에서도 미국이나 한국과는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매력을 기준으로 한 북한의 국내 총생산 GDP는 400억 달러로 18조 달러의 미국이나 1조 9,290억 달러의 한국과 격차가 컸습니다. 북한의 GDP는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2012년 이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으로 CIA의 자료는 밝혔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국내 총생산에서 1위는 21조 달러를 기록한 중국이었고 미국과 한국은 각각 3위와 14위, 북한은 115위였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의 인권 참상을 고발한 탈북자의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열흘도 안 되는 동안 조회수가 8,100만 건을 넘었습니다. 이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에 탈북자 박연미 씨의 동영상이 게재된 것은 지난 12일입니다. 사진과 동영상, 음악 등을 나누며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하이어 퍼스펙티브라는 이름의 페이스북 페이지가 지난 2014년 아일랜드에서 열린 세계 젊은 지도자 회의 당시에 박연미 씨 연설 동영상을 올린 겁니다. 그로부터 8일이 지난 20일 정오 현재 6분 40초 분량의 이 동영상은 조회수 8,100만 건을 넘었습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이달 안에 조회수가 1억 건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 동영상을 공유한 사람이 150만 명을 넘었고 댓글도 3만 3천 개 이상 달렸습니다. 그동안 많은 탈북자들이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에 대해 증언했지만 이처럼 많은 관심을 모은 것은 처음입니다. 세계 젊은 지도자 회의 주최 측은 조회수가 7,700만 건을 넘은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도 계속되는 북한의 인권 유린을 조명한 사람들에게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연미 씨는 지난 2014년 전 세계 190여 개 나라에서 온 18세에서 30세의 젊은 지도자 1,3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북한의 인권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North Koreans are desperately seeking and dying for freedom at this moment.
북한 주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절실하게 자유를 찾아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박 씨는 북한에 있을 때인 9살 시절에 친구 엄마가 미국 영화를 봤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되는 장면을 직접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은 지금도 공포에 시달리고 있고 정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연좌제 때문에 3대가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거나 처형된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7년 탈북 과정에서 어머니가 중국인 브로커에게 성폭행 당하는 장면을 봤고 탈북 후 중국에서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남몰래 묻어야 했지만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지는 것이 두려워 마음 놓고 올 수조차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 씨는 약 30만 명의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70% of North Korean women and teenage girls are being victimized.
특히 10대 소녀 등 탈북 여성의 70%가 미화 $200에 희생되고 있다는 겁니다. 박 씨는 회의에 참석한 전 세계 젊은 지도자들에게 자유를 찾아 북한을 떠나는 탈북자들을 지원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박연미 씨는 북한 주민들이 겪는 고통을 알리는 활동을 인정받아 지난 2014년 영국 BBC 방송에서 선정한 올해 세계 여성 100인에 선정됐습니다. 또 2015년에는 살기 위하여 자유를 향한 북한 여성의 여정이란 제목의 영문 회고록을 통해 전 세계에 북한 인권 실상을 알렸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는 네 번째로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 수사는 뇌물죄 조사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북한 관영 매체는 친미 보수 세력의 종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했습니다.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6개월 넘게 한국 전국을 대혼란으로 몰아넣은 박근혜 최순실 추문 사건에 관한 진실규명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수사는 특히 지난 10일 한국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청와대를 떠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과 변호인단의 고도의 수싸움과 치열한 법리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조사의 핵심 쟁점은 삼성, SK, 롯데 등 대기업에 준 특혜와 뇌물 관계,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과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자 명단과 관련된 직권 남용, 그리고 청와대 기밀문서 유출 등입니다. 한국검찰특별수사본부는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업무수첩 등 증거물과 관련자 진술, 그리고 특별검사팀에게서 넘겨받은 수사자료 등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수사팀은 특히 박 전 대통령이 40년 직위인 최순실 씨의 사익 추구를 측면 지원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연결고리를 찾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공모관계는 모든 범죄 혐의의 출발점이자 뇌물 혐의 입증의 초점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대국민 담화나 연초 기자 간담회, 언론 인터뷰,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 등에 나타난 대로 모른다거나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하는 전략으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의 뇌물 혐의가 완전히 엮은 것이라고 강하게 부인했고 최 씨의 사익 추구를 지원했다는 의혹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이미 방어막을 쳐놓았습니다. 한편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21일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과 관련해 이는 친미 보수 세력에 대한 역사의 심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한국에서 진행된 촛불 집회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면서 이는 동족 대결만 일삼아온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한국민들의 분노의 폭발이었다고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중앙통신은 박 전 대통령의 파면과 관련해 촛불 집회의 의미를 민중의 지향과 시대의 흐름이라고 주장함으로써 한국 헌법재판소의 헌법 수호 의지나 특검이 지정한 실정법 위반과는 강조점에서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한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을 받아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소식 첫 소식으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다음 달 러시아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관련 소식 보겠고요.
예.
미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이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한 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앞서 뉴스에서도 저희들이 잠시 전해드렸는데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고 있죠.
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판결로 자리에서 물러난 박근혜 한국 전 대통령. 오늘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지 열 하루 만이고요. 국정농단 관련 수사가 시작된 지 6개월여 만인데요. 그동안 불체포, 불소추 특권을 가진 현직 대통령이어서 검찰이나 특별검사에 직접 조사를 피할 수 있었지만 뭐 이제 이 민간인 신분으로 사법당국의 수사에 응하게 된 겁니다.
예.
한국에서 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게요. 노태우, 전두환,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서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예. 자리에서는 물러난 지 열흘 만에 검찰 조사를 받으러 이제 검찰에 나갔는데요.
네.
한국 언론에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출두 당시에 어떤 이야기, 메시지를 던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굉장히 짧게 한두 마디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반도 시간으로 오늘 아침 9시 30분쯤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했는데요.
예.
이 출입구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라고 짤막하게 말한 뒤에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예.
당초 한국 언론이 그동안의 국정농단 파문과 이로 인한 탄핵 국면에서 불거진 이 정치적, 사회적 곤란에 대한 유감의 메시지가 나올 걸로 기대를 했는데요.
예.
이렇게 단 두 마디에 간단하고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 표명에 실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예. 지금 박 전 대통령은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까?
네, 뇌물과 기밀 유출죄를 비롯한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검찰이 8개, 특별검사가 5개의 혐의를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을 했는데요. 특검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서 박 전 대통령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요. 이 가운데 4가지 정도를 핵심 혐의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삼성그룹에서 433억 원, 미화 3,870만 달러 이르는데요.
예.
뇌물 수수 혐의, 또 미르 K스포츠 재단 774억 원, 강제 모금, 문화계 지원 배제 인물 명단인 이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또 청와대와 정부 내 기밀 문건 유출 뭐 이런 건데요.
예.
이 중에 가장 비중이 큰 것이 삼성에서 낸 돈과 관련된 뇌물죄입니다.
예.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은요 최고 징역 10년형이 이를 정도로 형벌이 무겁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앞서서 이야기해 주셨던 이런 여러 가지 혐의들을 공모하거나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도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최순실 씨를 비롯해서 불법 행위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난 주변 사람들은 뭐 이미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특히 최 씨는 이 삼성을 비롯한 기업에서 돈을 끌어모으는 일을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주도하고 또 박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정부 기밀 문서를 넘겨받거나 열람하거나 수정한 의혹을 받는 인물인데요.
예.
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측에 대가를 바라고 거액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지금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예. 한국 뉴스를 보니까 지금도 검찰 수사를 계속 받고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이. 뭐 관심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검찰의 박 전 대통령 조사 진행 상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예.
한국 언론은요. 박 전 대통령이 13개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불법 의혹이 있더라도 최순실 씨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주도했고 박 전 대통령 자신은 전혀 개입하지 않아서 모르는 일이라거나 일부 의혹 사항이 관여했더라도 대통령으로서 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의 일환이었을 뿐이라고 강조한 걸로 한국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수사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범죄 혐의가 다양하고요. 또 내용도 방대해서 한 차례 대면 조사로 부족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구속 수사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다면은 오는 5월 9일 실시되는 이 대통령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달 안에 영장 청구와 실질 심사를 모두 마쳐서 빠르게 관련 절차를 진행할 걸로 전망됩니다.
예. 뭐 한국 언론뿐만 아니라 지금 외신들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사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즈는요. 오늘 이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 검찰 출두 소식을 주요 기사로 전하면서
예.
군사 반란으로 집권했던 전두환, 노태우 이 두 사람 이후에 첫 전직 대통령 구속 사례가 될 걸로 전망을 했습니다.
예.
월스트리트 저널도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느슨하게 진행되진 않을 것이라고 구속 수사를 예측하고 있고요. 블룸버그 통신도 사설을 통해서 이번 조사로 박 전 대통령 아버지,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부터 이어진 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한국 사회의 현실을 진단을 했고요.
예.
또 CNN 방송은 검찰 조사 직후에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될 가능성을 전했고요. 또 영국의 BBC 방송도 박 전 대통령이 뇌물과 강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될 수 있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그렇군요.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에서도 관심이 높다고요?
예, 중국 관영 CCTV는요, 이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출두 현장을 동시 통역을 동원해서 생중계했습니다.
예.
일본의 NHK도 서울 특파원을 수시로 연결을 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 상황에 진전이 있는지 점검을 하고 오늘 검찰 소환 조사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 장관이요, 일본 정부가 큰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정치 사회적 혼란이 북한 문제를 비롯한 안보 상황과 확실히 연계가 되고 있다는 점은 말해두고 싶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다음 달 러시아를 방문한다라는 보도가 나왔군요.
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다음 달 중순에요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라는 소식, 오늘 로이터 통신과 워싱턴 포스트가 국무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했는데요.
예.
러시아의 타스 통신도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네.
이 틸러슨 장관이 다음 달 5일부터 이틀 동안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외무장관 회의에 불참하고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뒤에 12일부터 러시아를 방문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꾸준히 견지하고 있었는데
네.
틸러슨 장관이 이번에 나토 회의에 불참하는 것, 역시 이것과 좀 관련이 있을까요?
그런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고요.
예.
중요한 일정이 겹치기 때문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음 달 6일부터 7일까지로 예상되는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과 미중 정상회담 준비에 바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 5일부터 열리는 나토 외무장관 회의에는요, 틸러슨 장관 대신에 국무부 최고위 인사가 참석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아직 국무부가 틸러슨 장관의 러시아 방문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방문 목적은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틸러슨 장관이요, 이 대형 석유 기업인 엑손모빌 최고 경영자 시절에 이 사업상 푸틴 대통령과 친숙한 관계를 맺어온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이번에 러시아를 방문하면 푸틴 대통령을 비롯한 러시아 정부 고위 관계자들하고 이 우크라이나 사태 해법을 논의를 하고요.
네.
중동 지역에서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 퇴치 작전에 미국과 러시아가 협력하는 문제에 의견을 나눌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기간부터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강인하고 훌륭한 지도자라고 평가하면서 집권하면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혀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서 얘기해 주신 국제적인 현안 말고도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직접적인 현안들도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미국 인터넷 포털 사이트 야후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산망 불법 침입 이 해킹 사태에 연루된 러시아 연방보안국 요원 2명과 관계자 2명을 최근 미 연방수사국이 기소했고요.
예.
미 대선 과정에서 러시아 정보당국에 개입했다는 수사 결과를 미국 정부가 또 내놓기도 했죠.
예.
또 트럼프 대통령 주변 인물들이 대선 기간부터 러시아 측 고위 인사들을 부적절하게 접촉한 의혹 때문에 당국의 조사와 의회 청문회가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네, 이번에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집권당인 공화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오바마 케어 폐지라고 하죠.
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주도한 건강보험 개혁법, 이걸 폐지하고 이제 새로운 걸로 대처하겠다라는 건데 공화당이 이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을 수정해서 내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요 어젯밤에 이 수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예.
원래 지난 6일에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오바마 케어를 대체할 법안을 내놨는데요.
예.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 안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결국 예, 수정을 해서 내놓은 겁니다. 좀 더 보수적인 공화당 의원들이 앞서 나온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이 오바마 케어와 크게 다를 게 없다면서 비판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나온 수정안은 이전 법안과는 그럼 어떻게 다릅니까?
네, 빈곤층을 위한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이드 수혜자들 가운데 피부양자가 없는 사람의 경우, 그러니까 돌봐야 할 가족이 없는 사람은 앞으로 일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예.
또 주정부는 수혜자 수에 따라서 1인당 얼마씩 지원금을 받는 게 아니라 일괄해서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예, 주정부에 좀 더 재량권을 부여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네.
이번 수정안에 대한 반응, 법안 통과 가능성 어떻게 점쳐지고 있나요?
공화당의 다수당이긴 하지만은요, 법안 통과 가능성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예.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반대표를 던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불충분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하원은 뭐 어떻게 통과한다고 해도 상원은 더 녹록지가 않습니다. 상원에서 전체 회의 표결에 붙이려면은 6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예.
공화당의 다수당이긴 하지만은 52대 48로 의원수가 약간 더 많을 뿐입니다.
예.
또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 이미 5명이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 안을 내놓은 공화당 내에서도 이 반대 의견이 있다라는 건데,
네,
오바마 케어와 별로 다를 게 없다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렇다는 건가요?
네, 보수 의원들은요, 정부 예산이 많이 드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험료를 부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금 혜택을 주는 내용을 말하는 건데요. 이 때문에 연방정부 적자가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좀 더 온건한 의원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오바마 케어가 메디케이드 수혜 대상을 확대하면서 1,100만 명 이상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는데 이들이 이 혜택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량희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평양은 내일 오전에는 맑다가 오후에는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0도, 낮 기온은 12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0.5에서 2m, 서해 북부는 0.5에서 1m 사이가 예상됩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오전에는 맑겠지만 오후에는 구름이 낍니다. 양덕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 11도, 수풍 아침에는 영하 3도, 낮에는 12도입니다. 중강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 9도, 강계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 10도, 희천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은 13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황해도 오전에는 맑고 오후에는 구름이 많습니다. 해주 아침에는 0도, 낮 기온 14도, 용현 아침에는 0도, 낮에는 12도입니다. 개성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 14도, 사리온 아침에는 영하 1도, 낮 기온은 13도입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 15도, 해산 아침에는 영하 7도, 낮 기온 5도고요. 풍산 아침 기온 영하 6도, 낮 기온은 4도입니다. 청진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 11도,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12도, 낮 기온은 0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0.5에서 2m, 서해북부는 0.5에서 1m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3월 21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지겠습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다음 달 러시아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틸러슨 장관이 다음 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 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하고 이어 다음 달 말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 때문에 취임 뒤 처음으로 다음 달 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의에는 불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국무장관이 나토 회의에 불참하고 모스크바를 방문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안보에 의존하는 작은 나라들에게 강대국을 우선시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자주 칭찬해왔으며 틸러슨 장관은 에너지 기업 대표 시절 수년간 러시아 정부와 협력해왔습니다. 제임스 코미 미국 연방수사국 FBI 국장은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 전에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대통령 후보 측을 도청했다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쿠미 국장은 어제 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자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쿠미 국장은 또 러시아의 선거 개입 의혹에 관한 조사는 기밀사항인 만큼 현재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밝힐 수 없다며 법무부로부터 트럼프 대통령 선거운동본부 인사들과 러시아 정부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코미 국장의 이 같은 발언에도 불구하고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도청 의혹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이완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이라고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말했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은 오늘 쪼잉에 위치한 해군기지를 방문해 잠수함 건조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을 지켜보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차이 총통은 효과적이고 다층적인 억지력의 전략적 개념에 따라 수중 전투 능력은 타이완 국방력 강화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이완 해군은 현재 두 척의 전투용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1980년대 네덜란드에서 구입한 것으로 이로 인해 중국과 네덜란드는 큰 외교적 균열이 생겼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다음 달 29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모일 예정입니다. 영국 정부는 어제 오는 29일 유럽연합의 탈퇴 통지서를 공식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의장은 영국 정부의 발표를 고려해 탈퇴 회담의 지침을 정할 수 있도록 다음 달 29일 정상회의를 소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투스크 의장은 또 개인적으로는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를 선택하지 않기를 바랐지만 다수의 영국 유권자들이 이를 원했다며 이제 고통을 최소화하면서 영국과 결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 씨가 백악관 서관에 입주해 비밀정보 취급인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방카 측 변호인은 이방카 씨가 공식 직함은 갖지 않지만 정부 관리들에게 적용되는 윤리 규정을 준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방카 측은 성명에서 아버지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후보 시절 제공했던 조언과 자문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방카 씨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운동 기간 효과적인 대리인 역할을 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이방카 씨는 출산 휴가 문제와 어린이 보호 문제들에 관해 역할을 할 계획임을 시사했습니다. 시리아 반군들이 오늘 수도 다마스쿠스 도심으로 향하는 주요 교차로를 공격했습니다. 시리아 관영 언론은 반군들이 다마스쿠스 동북부 조바르 지구에 재진입했으며 정부군이 반군 진지에 폭격을 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리아군은 앞서 어제는 전날 반군의 기습으로 빼앗겼던 다마스쿠스 동북부 지역을 모두 탈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